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자세와 원리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생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할 때는 선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걸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유일한 권위 아래의 순종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내용들은 다 희생적인 것이었습니다. 1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부분으로 12장을 열었습니다. 이 순종과 희생이라는 것이야말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그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3절에서 5절로 와서는 겸손과 협동이라는 것으로 좀 더 분명하게 초점이 모아집니다. 내가 가진 책임, 사명, 직분이 어떤 의미에서 유일한 것이라고 해서 상대방보다 잘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월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아니면 아무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없다는 책임과 자랑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경쟁하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랑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봤자 우리가 전체 중에 부분이고 상대방과 합심해서 힘을 합쳐서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중요해서 거기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하는 대목이 강조된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실천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제대로 실행을 하려고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이해가 필요합니다. 순종과 희생이었고 겸손과 협동이었던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정직과 성실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왜 정직과 성실이라고 그것이 핵심적인 원리가 제시되는가 하는 것은 거기 나타난 오늘 6절에서 8절까지에 나타난 예들을 보시면 자명해집니다. 이것들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기술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고 이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하려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대원칙들, 유일한 법칙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위하여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설명들이 그 직분에 대한 전체 설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되는 원리들에 대하여는 아주 좋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앞날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어떤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하게 되면 다른 것에서도 권위를 가지려는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하나님 앞으로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남다르다는 증명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면, 예언을 받았으면 그 예언의 내용과 목적으로만 자신의 역할을 국한시켜야지 내가 한 예언이 맞았으니 모든 문제에서 나한테 상의를 해라 라고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고 사람 앞에 대접받는 일을 하는 것을 그걸 시기하거나 탐내거나 그 소망해서서는 안 됩니다.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직분이 있고 그것은 다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유명하다는 그 성직자들을 만나거나 또 용하다는 어떤 무슨 기술자를 만났을 때 이런 일들을 자주 보실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고 무슨 방언의 은사를 베풀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방언을 그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치유를 그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신이 무슨 다른 인간들과는 이 종류가 다르고 근본이 다른 것 같이 구는 사람을 얼마든지 보는데 그 대표적인 증거가 무례하게 구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공부를 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개척교회를 하고 나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그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깨닫고 자기도 뭘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 유명한 분들을 비평할 게 아니라 가서 배워야겠다 생각해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그 산상 부흥회를 쫓아갔었답니다. 이렇게 뭐 몇천 명이 모였는데 방언을 가르치더래요. 따라하라고. 그러고 나더니 아직도 방언 못한 것들 손들어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손을 들었대요. 따라오라 그러더래요. 그 따로 이제 그 지진 아들을 위한 특별 방에 이제 그래도 한 100여 명쯤 들어가서 또 이렇게 특별 과외를 받은 거죠. 그 대부분 하더래요. 그러더니 아직도 방언 못하는 년놈들은 손들어봐 이렇게 나오더래요. 손들고 욕 즉사게 먹고 집회 내내 두 손 들고 있다가 내려왔대요. 겸손한 친구죠. 저 같으면 벌써 샹 하고 내려왔을 텐데 아예 가지도 않았겠지만 왜 그런 일이 나온다고요? 자기가 어떤 은사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종족이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같은 일 외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실력이 없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입니다. 여기서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주로 목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을. 목사가 하는 일을 목회를 한다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사실 이 성경적인 표현을 하자면 교회를 섬긴다라고 씁니다. 교회를 섬기거나 성도를 섬기거나 혹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럽니다. 섬기는 건 분명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공무원을 국민의 공복이라 그러듯이 목사는 분명히 성도들의 공복입니다. 그래서 복은 복복자는 물론 아닙니다. 종복자입니다. 그래서 요새 웃기는 일들이 가끔 있죠. 이제 그 뭐 그 보통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그럴 때 하나님에게만 종이고 그리고 다른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는 왕이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종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종으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종들이 권세가 셉니다. 그래서 그 웃기는 표현이 있죠. 목사를 호칭하는 표현 중에. 우리 종님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 새끼입니다. 개는 개님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은 놈이 맞지 종에는 님이 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목사가 굉장한 그 권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맡은 일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종님이라든가 세상식으로 이렇게 불러. 각하. 그럼 웃기죠. 각하. 이거는 우리 우리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그의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다른 대접으로는 아니며 다른 권세로도 아닙니다. 그가 가진 권세는 주께서 성도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 직분을 수행케 하기 위한 필요로 준 권세지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높이라고 준 권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에서도 별을 달면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36가지 특권이 생긴다 그럽니다. 뭐 셔복 받겠습니까마는 굉장히 많은 특권이 생기죠. 그래서 보통 다 별을 다는 것을 그 하나의 큰 출세로 이렇게 다 하죠. 스타가 되는 겁니다. 정말 연예인들도 스타가 됐다 그러고 뭐 다른 무슨 일에도 장군이 됐다는 식으로 그 사람의 영광된 그 지위를 말합니다. 그 권세는 다 뭐 때문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맡은 직책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 직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준 권세들입니다. 자신을 위한 권세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직과 성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무슨 목사를 비평하라고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은 성도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면 어떻게 자만심에 빠지게 되며 우월감에 빠지게 되어 자신의 일의 정당한 내용과 그 한계를 무너뜨리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는 신경질로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신경질로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보통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깨우닫는 시간까지를 보통 못 기다리고 신경질을 부리는 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죠? 운전 교육시키는 남편. 그죠? 동생 수학 가르치는 형. 얼마나 지랄을 떨어요. 왜 지랄을 떨죠? 난 안 그런데 넌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나 교사의 훌륭함은 피교육자를 완성시키는 데 있지 난 똑똑한데 네가 미련해서 못 배우는 거야 라고 신경질을 부려가지고 피교육자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은 내 탓이 아니다 라고 반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적이 있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많이 양보하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죠? 70번씩 7번이라도 해랍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가 누구를 가르칠 때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죠? 상대방이 알아먹을 때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교사란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한다는 것은 신앙의 실천적인 의무를 권고하는 자를 말합니다. 지금 직분을 얘기하면 권사들입니다. 이 권사의 직분은 아주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해야 됩니다. 그들을 실천적인 의무를 권고하려면 그것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감동시켜야 됩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 외에 사람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가 무엇을 시킬 때 시키면 꼭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시키는데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사는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말과 비평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사는 나이 먹은 일을 뽑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오래 견딜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사람이 항복하며 변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알아들으면 고칠 거라고 생각해요. 몰라서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몰라서 안 하고 그 다음엔 하기 싫어서 알기를 회피하고 헐 수 없이 알게 되면 알아도 핑계대고 안 하고 핑계될 게 없으면 핑계될 게 없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는 일에 맡은 직분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비평과 명분은 자리 잡을 자리가 없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은 초대교회 집사들을 뽑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집사가 맡은 임무입니다. 무엇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구제하는 일은 성실함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실하다는 것은 온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불구가 아니게. 다른 말로 해서 정직하고 공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는 잘못하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거기에 개입되기 쉽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란 상대방이 이 구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 우선으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돕는다, 어려운 무슨 뭐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다 그러면 가서 보고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따지면 안 됩니다. 도와줄 만한 가치라는 기준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어느 만큼 안 되겠는가가 기준이지 도와주면 그 열매가 나타날 것이냐 안 나타날 것이냐는 기준이 아닙니다. 도와줘서 그 사람이 자립하고 성공할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구제라 그러지 않고 투자라 그럽니다. 교회나 성도들이 구제를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하냐 안 불쌍하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배를 골고 있느냐 안 골고 있느냐이지 그가 이걸 고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아닙니다.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적십자사의 정신이 뭡니까?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다친 사람은 고쳐주는 것이 의사의 본분입니다. 적군을 치료해준다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위협이 될 텐데. 그러나 그걸 따지지 않는 것이 의사의 기본적인 정신이요 자세 아닙니까? 성도들의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하면 도와주십시오. 그 이외의 것으로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국가적으로 얘기하면 위정자들이요, 사회의 리더들이요, 교회에서는 장로들을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부지런하라 하는 이 부지런함이란 간절함으로 말미암는 서두름입니다. 마치 연애하는 사람이 가지는 목마른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부지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아니라 중앙집권제로 우리나라 건국 이래 이 민주주의로 1945년에 해방될 때까지 쭉 그런 중앙집권제 아래서 커왔기 때문에 민도가 낮습니다. 그 민도가 낮은 것 중에 하나가 윗사람이 잘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대한 항거와 저항과 이런 비평의식이 없습니다. 족속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순종을 하죠. 그 다스리는 자들도 아무리 저 지방 구석에 가 있어도 자기가 다스리고 책임 맡아야 할 백성이 관심이 아니고 제 1차 관심은 저기 한양에 있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뭐 송강의 삼위인곡이라든가 뭐 누구의 시든지 다 님향한 일편단심입니다. 그래서 저 벽천에 가서도 오늘 아침 상감마마께서 뭘 드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백성 돌보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만 잘 보이면 되고 원래 잘해줘야 되는 자기가 책임 맡아야 할 백성들한테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도 똑같습니다. 이 왼수들이 당의 실권자한테 어떻게 잘 보이느냐만 관심이지 국민을 안 무서워합니다. 왜요? 이게 완전히 허수아비거든요. 잘 보이나 마나요. 몰라요. 자기네들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가끔 뉴스 시간 같은 때 무슨 당권자들 이렇게 나온 거 보면 가관이잖아요. 그 국민 앞에 서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줄 서는 것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이거 뭐 이상한 데로 가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가 책임 맡은 대상들에 대해서 거들어거립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거들어거리죠. 도장 쥐고 있는 놈들이 너무 뻣뻣하게 굴어요. 뭐 세상 얘기는 그만둡시다. 그거 하려고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요? 장로들이 뻣뻣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왜 장로가 되면 목에 힘을 주고 걸음걸이도 달라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목사들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이상하게 약장수 목소리가 되죠. 무슨 다른 태를 내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 벌써 신앙이 좋은 목사는 심장 가까이 성경을 갖고 다니는데 지랄하고 자빠졌죠. 성경에 아무렇게나 들고 다니면 어때요? 바른 말을 해야죠. 입은 핏 부러져도. 근데 밤낮 이런 거 하고 거룩 떨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자기가 맡은 일을 위하여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거를 연애하는 자들이 가지는 목마름으로 찾아다녀야 된다고요. 그럼 다 안 해. 도장 가진 자가 거들어거리고 찾아오고 애걸복걸해야 돼요. 그래야 큰 소리치고 한번 도장 찍는 이런 버릇이 됐어요. 국가 전체의 분위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은 여러분이 구제를 하거나 봉사를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되는 얘기들입니다. 이래서 뭐 혹시 우리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장로님들하고 뭐 좀 할 말씀이 있었고 이렇게 오해하는 미난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이런 설교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다행히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있는데 제가 눈치를 못 채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는 다행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영향 받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보다 사회에서 더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다 장로가 되셔야 하고 장로 되신 분들도 자꾸 원로가 되어 가시는데 남는 건 거들어거리는 것만 남으면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분명하게 못을 박아놓고 갑시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럽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라는 것은 아까 구제하는 일과 달리 어렵거나 무슨 불구나 병약자들을 돌보는 몸으로 돌보는 임무를 맡은 자들을 말합니다. 즐거움으로 하라 그럽니다. 이 즐거움으로 하라는 이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할 예를 들자면 의사와 간호사들입니다. 병원 가보십시오. 왜들 그렇게 으르딱딱거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내 돈 주고 가서 치료받는데 왜 이렇게 지랄해요? 우리가 안 가면 지들이 월급을 못 받는데. 아무도 친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무에 시달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의사와 간호사만은 좀 다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은 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정직과 성실에 관한 것들의 공통적인 그 근거 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로 우리를 증명하지 않으며 대접받으려고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표적인 실수를 하는 사람이 아마 목사일 것입니다. 목사들만큼 자기가 하는 역할과 받아야 하는 대접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왜요? 목사는 종으로 와 있고 여기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을 어쨌든 다 관계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종으로 남을 위하여 희생하려는 생각은 없고 그렇게 대접받으려는 생각에 빠져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 인간이 갖는 죄성 탓일 겁니다. 이 대접받는 일에 익숙한 직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사자 돌림인데요. 목사, 검사, 의사. 너무 뭐 검사나 저 의사 선생님들 너무 성질내지 마십시오. 목사도 제가 집어넣었으니까. 공평하게 묵사발이 됩시다, 오늘. 이 세 사람, 세 직업은 왜 다 그런 나쁜 버릇이 생길 가능성이 생기느냐 하면 언제나 사람을 대등한 관계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환자와 만납니다. 그래서 애골복골 할 때 만나기 때문에 그 대등한 인간관계에 대한 훈련이 부족할 것이고 검사도 죄인과 만나니까 늘 범법자와 만나기 때문에 늘 윗자리에 앉아서 만나서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상태에서 늘 그 어느 성도들이나 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나 이만하면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들은 없거든요. 다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목사 앞에 오면 괜히 죄인인 것 같이 떠받들어서 목사가 기고만장하게 돼 있습니다. 저만큼 신앙이 좋아도 가끔 오해를 하는데 다른 이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 세 사람들의 그 잘못, 특별히 이제 목사를 꼬집는 것입니다만은 그 대접받기만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이해 못하는 사람을 꼬집는 유명한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와 검사와 의사가 셋이 기생집에 술을 먹으러 갔답니다. 하루는 글쎄 우화라고요. 또 나가서 우리 목사님 술집 기생집 갔다 또 그런 데니까요. 셋이 기생집 가서 술을 밤새 먹었고 많이 먹었답니다. 누가 술값을 냈겠습니까? 목사와 의사와 검사 셋 중에 누가 술값을 냈겠습니까? 기생이 냈다는 겁니다. 전 이 얘기를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왜 대접을 받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회에 나가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놀림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근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나 여러분 친척들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남한테 할 수 없는 얘기를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옵니다. 그리고 다르게 기대를 합니다. 그것이 왜 생겼는지를 성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천만 명이나 되는 신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속히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테레비를 보기가 겁이 납니다. 테레비 딱 두 번 보는데요. 하나는 동물의 세계, 또 하나는 스포츠 뉴스. 그 외엔 볼 수가 없습니다. 부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문란과 쾌락을 뒤쫓는 오락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를 알려면 그 시대의 영화를 보라 그럽니다. 영화의 주제가 다 뭡니까? 불륜입니다. 그렇죠? 그 요즘은 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드라마들도 다 TV 드라마를 보면 젊은 애새끼들이 다 혼자 살아요. 부모들은 어디다 갖다 죽였는지. 그래서 우리 애들도 그래요. 자기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오피스텔에서 살겠대요. 아 이런 아가리를 찢어 죽일.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애가 그러거든. 야 목사님 이럴 때는 아가리를 찢어놔라 그랬대. 꼬맬 때는 국방색실로 꼬매십시오. 우린 아무도 신자답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요. 이 정당한 신자의 생활을 해나가는 데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지도 못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보상도 못 받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고 더러워서 못하겠다라는데 억울하고 더러운 얘기 하나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지은 피조물들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모욕과 고통 속에. 예수님은 억울해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가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린 모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건 하겠다 그래요. 하지만 가는 동안만은 편하게 모셔달라 이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짐을 지고 가서 매달려 죽어야 됩니다. 이걸 못하는 한 여러분은 여러분 이걸 쉽게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만 이걸 못하는 한 여러분은 신앙 문제에 대해서 입 열지 마십시오. 그 속으로 죄스러워해야 됩니다. 누가 딴 사람이 한 실수 안 한 것 같고 난 저러진 않아. 이게 신자된 표가 아닙니다. 난 최소한 도둑질은 안 해. 난 위선은 안 해. 이게 신앙의 표가 아닙니다. 난 사기는 안 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남이 어떻게 하고 남이 조그만 일하고 어떻게 대접받는가? 남이 어떻게 자기 일 도망가고 있는 그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있는 한 여러분은 사기꾼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하나 도전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모든 교회가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에그 무서워라. 됐고 편안한 얘기해 주는 대로 도망갈 교회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데 가면 여러분을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하고 잘합니다, 잘합니다. 저 헌금만 내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요따로 얘기하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헌금 내는 것과 신앙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은 살면서 증명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때우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으십시오. 여러분은 이제껏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렸던 어떤 행복과 어떤 자랑과 어떤 보람과도 바꿀 수 없는 기적과 감사의 인생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사 거기 생명과 경건과 기적에 속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여러분 친히 체험하실 겁니다. 이 일만은 남에게 뺏기지 마시고 남에게 뒤처지지 마십시오. 주 앞에 서는 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로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사 우리로 미련과 게으름을 박차고 주의 사람으로 이제 남은 여생 충성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정직과 성실과 인내와 사랑으로 주의 편에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